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서와 구약 에스더기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와 구약 느헤미야기입니다.
3장.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어라.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어려운 때가 닥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거만하며 남을 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고마워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못하며 사랑할 줄도 용서할 줄도 모르고 남을 욕하고 절제를 모르며 잔인하고 선한 것을 미워하며 배신하고 경솔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여자들은 죄에 짓눌려 있고 온갖 악한 욕망으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여자들이다. 이 여자들은 늘 듣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를 깨닫지는 못한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진리를 배반할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썩었으며 그들의 믿음은 거칠애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듯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나의 삶, 나의 목표와 믿음, 나의 오래 참음과 사랑, 나의 인내를 잘 보아왔다. 또한 내가 받은 박해와 고통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끔찍한 박해를 받고도 다 참아내었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사기꾼들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에게 속기도 하면서 점점 더 사악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 굳게 믿고 있는 가르침들을 계속하여 지켜라. 그대는 그 가르침들이 진리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대에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잘 익혀왔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 수 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꾸짖고 허물을 바로잡아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니헤미야기 제13장.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셨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 일이 있기 전이다.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아십 제사장은 도비야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이다. 그런데 그가 도비야에게 큰 방 하나를 내주었다. 그 방은 처음부터 곡식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십일조로 거두어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몫으로 바친 재물을 두는 곳이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일어났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 32전에 왕을 뵈러 갔다가 얼마가 지나서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야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알게 되었다.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야가 쓰는 방의 사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들과 곡식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내가 또 알아보니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에 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맡은 일을 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떠났다.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나는 셀레마 제사장과 사독 서기관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삼고 마따니아의 손자이며 사꾸르 아들인 하난을 버금 책임자로 삼았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맡은 일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일이었다. 하나님, 내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핀 일과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정성껏 한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 무렵에 유다에서는 안식일에도 사람들이 술틀을 받고 곡식을 가져다가 나귀에 쥐어서 실어 나르며 포도주와 포도송이와 무화과 같은 것을 날라드렸다. 안식일인데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이 나의 눈에 띄었다. 나는 안식일에는 사고 파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와 갖가지 물건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 백성에게 팔았다. 그래서 나는 유다 귀족들을 꾸짖었다. 안식일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쩌자고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거요. 당신들의 조상도 똑같은 일을 하다가 우리와 우리 도성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았소. 당신들이야말로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진노를 내리시도록 하는 장본인들이요.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날은 해거름에 예루살렘 성문의 그림자가 두려우면 성문들을 닫도록 하고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를 돕는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로도 장사하는 이들과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다. 나는 그들도 꾸짖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성 밑에서 잠을 자고 있어. 다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잡아드리겠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식일에는 그들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성문마다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내가 한 이 일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지없이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못하였다. 나는 그 아버지들을 나무라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그들 가운데 몇몇을 때리기도 하였으며 머리털을 뽑기까지 하였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서 맹세하게 하였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딸들을 이방 사람의 아들에게 주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데려와서는 안 되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일이 아니오. 어느 민족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으며 하나님은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소. 그러나 그마저 죄를 짓게 된 것은 이방 아내들 때문이오. 이제 당신들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데려와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어. 대제사장 엘리아시브 손자인 요야다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호른 사람 삼발라스 사이가 되었기에 나는 그 자를 내 앞에서 얼씬도 못하도록 쫓아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제사장직을 더럽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묻은 이방 사람의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뒤에 임무를 맡겨 저마다 맡은 일을 하게 하였다. 또 사람들에게 때를 정하여 주어서 제단에서 쓸 장작과 처음 거둔 소산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 예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 예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 예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 예수도를 제외한 어느 누구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의 가진 믿음은 각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의 의의 통치인 천국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기준을 오늘 내용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 지나칠 수 없는 강조점은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2절 하반절에 거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 하반절에 한 것인데 믿음의 바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면 사실 믿음 자체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미 2장 21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였는데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다는 안타까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속을 헛되게 하는 것을 2절에서 3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한 권고를 듣게 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2절 상반절인데 주로 자신의 사도권과 함께 강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2절 중간인데 할례 언약은 물론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명령된 계명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표를 육신에 새기는 것인데 이스마엘을 비롯해서 남자 아이들은 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도록 명령되었고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절기 제사를 비롯한 중요한 행사들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도 구약 성경에서조차 이 육신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율법의 결정판이라고 하는 신명기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이나 30장 6절에 하셨습니다. 바울사도는 이를 로마서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어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상반절에 주님의 언약에 속한 거듭남의 귀중성을 강조합니다. 결국 모든 유대인들이 받았던 구약에서조차의 할례도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불완전한 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2절 하반절인데 바울은 이미 앞에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고 말한 바 있고 역시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율법은 모두를 지키지 않으면 지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해서도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모두 다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라도 어긴다면 그것은 모두를 범한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는 겁니다. 다음 3절에 연이어 이러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많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할례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할례를 받는다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됨을 알았을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복음은 죄인을 자유케 하여 유쾌한 인생이 되게 하지만 세상에서 나타나는 계율은 그 출처가 어디든지 끝없는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게 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절망시켜 죽이는 것뿐임을 알고 앞에서 거론했던 바울의 권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4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잃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 교우들을 비롯하여 헛된 시도를 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주고 있는 내용을 봅니다. 복음의 삶은 적극적이고 소망적인 예수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라면 율법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의무 조항이고 부정적인 주문이 더 많은 것은 하나님을 죄로 진노하시게 하지 않아야 하는 부정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4절 상반절인데 사실 이것은 율법을 복음에 빗대어 말한 것이지만 전혀 앞뒤가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철저한 스스로의 자기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빗대어 말한 것이란 이유는 이 표현의 반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고 그것은 스스로의 어떤 노력보다도 주님의 하신 일을 믿고 순종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4절 하반절인데 이것은 바울을 통한 복음을 듣고 이미 믿음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더 심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미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형태의 비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마치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과 같은 안타까움을 봅니다. 이런 갈라디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두고 하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냠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같은 6장 뒷부분이지만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약속, 맹세 13절, 17절인데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6장 18절 19절 복음으로 얻은 약속의 튼튼함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가장 효력 있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의를 찾아보기 힘든 이 현실의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하며 낙심치 않을 이유와 함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행해야 할 것인가를 마지막으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5절인데요. 성도들이 기대와 소망한 이 땅에서 있다가 사라질 부귀와 영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의의 완전한 통치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나라에 또한 자신이 합당하도록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자들은 이 완전한 의의 통치가 오게 될 때 그들이 꾸몄던 가치와 생명은 끝나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는 말씀은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산다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노정에서 가장 필요하고 확실한 것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의가 통치하는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효력 있는 믿음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적어도 쓸모없는 믿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육신의 계보나 말씀이나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노력과 모양을 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전혀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없는 효력 없는 믿음인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를 통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4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에 하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2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논지와 같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절 하반절이죠. 신앙의 삼각 기둥을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13절에 했는데 여기 믿음과 소망은 완성될 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는 필요 없는 것일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하였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의의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키고 계속 키워가야 하는 효력 있는 믿음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이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지 율법의 행위처럼 자의적인 노력이나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을 갖는 믿음을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에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내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Joy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joy, joy, joy.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Of Jesus in my heart.
예수님이 받은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I have the love of Jesus down in my heart.
Where?
Down in my heart to stay. And I'm so happy.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 가서 계셨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라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극소수의 사람이 사는 곳임을 기억하세요. 그때 악마가 와서 예수님이 죄를 짓도록 시험을 했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계셨어요. 그 광야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면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어요. 광야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배가 고팠답니다. 악마도 예수님이 배고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악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마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증명해 보라고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마에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또 그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서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이 무엇인지 기억하죠?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악마는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 주는지 보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마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악마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악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갔어요. 예수님에게 온 세상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악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시험에 예수님은 거기에 꼭 맞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도록 막히면 안 됩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란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라는 의미랍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한다면 우리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해 죄를 짓게 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그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어요.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잔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무엘은 백성을 지도하고 나라를 지킨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예레미야 15장 1절에 나온 대로 모세의 필적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였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 그의 어머니 한나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는 그를 신앙으로 키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신앙으로 키운 사람도 그의 어머니 한나였습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레위지파의 자손이었는데 그에게는 한나 외에도 분인나라고 하는 아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케 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과 20절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생각하사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아이가 젖을 때자 그를 데리고 엘리제 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아이 사무엘을 늙은 엘리제 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내가 아무리 서원해서 낳은 아이라 할지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차마 그런 노인에게는 못 맡겼을 것 같습니다. 엘리제 사장은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 교육을 하지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이를 선뜻 맡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를 맡기고 돌아가는 한나의 뒷모습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맡기면서 엘리제 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을 사슴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두 아들도 제대로 신앙교육 못하는 엘리제 사장에게 아이를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사랑하는 아이를 드렸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낳은 아이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말에 맡긴다에 해당하는 구절을 cast out으로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맡긴 후에 다시 찾아와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 갖다 드리고 다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나약한 여인이었을지 모르지만 그의 믿음만큼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여인이 신실한 자녀를 신앙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